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동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오늘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난민 사태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런 사안들에 대한 유럽 국가 간 협조가 지나치게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개별 국가의 이익이 너무 자주 우선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이와 함께 난민 사태를 중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4,9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추후 증액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융커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영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영국이 공식적으로 탈퇴하면 더 이상 유럽의 단일 시장에 종전과 같은 접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7 회계 연도에 미국의 난민 수용 목표를 11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치보다 1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올해 회계 연도와 비교하면 30%가량 더 많은 규모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어제 상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새로운 난민 수용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정기총회에서 난민 수용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난민 문제에 관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미얀마의 사실상 최고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 만납니다. 수치 여사의 이번 미국 방문은 그가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에 오른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수치 여사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백악관과 의회는 지난 20년간 미얀마의 옷과 원석, 무기, 불법 마약 판매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휴전이 오늘로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미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공동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 제프리 헤리지언 중부사령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러시아와의 합동작전통합센터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리지언 사령관은 그 첫 단계로 시리아에서 7일간 적대행위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합동작전통합센터가 어디에 위치할지 또 어떤 형태의 합동작전이 이뤄질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헤리지언 사령관은 다만 러시아의 부정확한 표적 방식과 비유도식 또 자유낙하식 폭탄이 관련자 모두의 분명 우려가 된다며 폭력행위 중단과 협력의 핵심은 시리아 내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은 최근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한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인명피해가 났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성명에서 지난 7일 데이즈 아즈 자우루에 대한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차량이 타격을 입었다며 이 차량은 연합군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한 뒤 표적 지역을 향해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은 이어 10일에도 라카 지역에 있는 ISIL 목표물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지만 인근에서 민간인 사망이 초래됐을 수 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나 민간인 사상자 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산유국가인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경제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마틴 코블러 유엔 리비아 지원단장은 어제 안보리에서 리비아의 하루 산유량이 약 20만 배럴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140만 배럴이던 지난 2011년 이전과 크게 대조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2011년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를 몰아내는 이른바 아랍의 봄 민주화 봉기가 발생했으며 이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4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외무장관 회담이 오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립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제33차 유엔 인권 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제71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오는 18일 미국 뉴욕에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더 새롭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채택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 세 나라 외교수장들이 현지 시간 18일 미국 뉴욕에서 회동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제7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는 세 나라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갖는 첫 번째 주요 일정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세 나라 외교장관들이 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와 우방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할 강력한 요소와 함께 지난 13일 이뤄진 한중, 한러 외교장관 통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의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 결의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미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앞서 13일 서울에서 미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진 김홍균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한 양국이 대북 압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한 당사국으로서 기존의 제재 이행은 물론이거니와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서 왕이 부장은 지난 13일 윤병세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일단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제재 강화 문제와 관련해 한중 외교장관이 의견을 나누고 이익을 공유한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공식 입장을 살펴보면 여전히 관련국들의 냉정한 자세와 대화를 강조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하는 등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김한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체제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제재엔 반대하며 지난 2270호와 마찬가지로 수위 조절을 시도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여전히 대화와 각 측의 냉정함을 유지함으로써 이런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 거에 반대하고 있고요. 특히 여전히 미국이 한국 내에 사드 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입장에서 제재 강화엔 동의하지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논의해야 될 군사 안보적인 벽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들은 왕이 부장이 윤병세 장관에게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관련국이 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17일에서 22일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윤병세 장관은 총회 기조 연설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우호국 외교장관 회의 등 각종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에 일치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 외교수장들이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대응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13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왕이 외교부 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잇따라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윤 장관과 왕이 부장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필요한 대응을 지지하는 입장이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관련국들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최근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중국의 우려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윤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의 전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이 위험한 행동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에 양국이 모두 우려를 표명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협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회담의 재개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활동의 증가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전화협의는 한국이 북한의 전통 우방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추가적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새 결의안의 신속한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새 결의안 채택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전화통화에서 두 나라가 사드 반대를 비롯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으로 미뤄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 자제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목소리가 협상의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왕이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윤 장관과의 대화에 앞서 12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해결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모든 관련국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이 오늘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부대를 방문해 무모한 도발은 완전한 고립과 자멸을 재촉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북한에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단호하게 응징해 재도발 의지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노골적인 위협이라며 추가 도발에 대비해 늘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도 오늘 각각 작전부대를 순시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2012년 추진됐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문제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 측면에서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반일 정서가 여전해 한국 내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새삼 불거진 것은 지난 5일과 지난달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기 영토의 코앞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의 기습적 발사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고 안보 불안은 고조됐습니다. 이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했다는 평가들이 나왔고 한층 더 불안해진 일본은 한국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조기에 체결하자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10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요청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두 장관은 바로 전날 통화에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공동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일 간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 한, 일, 3국의 정보 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한일 두 나라 간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연이은 대형 도발로 이 협정 체결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협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나다 방위상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내 여론을 지켜보면서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 정보 보호협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 추이에 민감한 것은 한국 국민들의 뿌리 깊은 반일 정서 때문입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지난 12일 정례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과 관련해서는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또 군사 당국 간에도 또 그런 접촉 계기를 통해서 일본 측에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그러한 분위기 즉 그 한일 간의 그런 정보 보호 협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금 겸허하게 듣고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했다가 과거사에 사과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수 없다는 비판 여론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어떤 군사적인 위협이 사실은 한반도를 넘어서 일본 열도까지도 직접적인 위협권에 집어넘으로 해가지고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는 역사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여전히 정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넘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협정 체결에 1차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사일 방어망을 둘러싼 미한일 동맹이 강화됨으로써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협정 체결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에서 핵무장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와 전직 관리들,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비핵화 노력을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영내 핵무기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3일 서울에서 가진 회견에서 미군 전술에게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ink both our leaders and perhaps more importantly our military experts have determined that there is no need to reintroduce.
미한 동맹이 매우 강력하고 확장 억제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두 나라 정상뿐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리엄 파네타 전 국방장관은 지난 3월 VOA에 미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할 충분한 억지력이 있다며 핵무장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 very strong defense bond with South Korea.
미국은 3만 명의 주한 미군과 충분한 공군력, 해구산 등으로 지난 60년 이상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충실히 지켜왔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2월에 예편한 버나드 샴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2일 VOA에 한국인들은 현 상황을 감정적이고 주관적이 아닌 미한 동맹이 보유한 객관적 전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first step is to look not emotionally and subjectively at the situation, but look at the objective.
게리 셰리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역시 한국 일각의 핵무장 논리와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무엇이 국가 방어를 위해 훨씬 강력한 수단인지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South Korea were to leave the NPT,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pursue its own nuclear weapons, that would
미한 동맹이 없다면 한국도 핵무기 개발 등 방어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등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수준으로 핵우산과 여러 전력을 사용해 응징, 타격한다는 개념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한국의 핵무장은 영내 핵 경쟁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y personal view totally opposed to the Republic of Korea seeking its own nuclear weapons capability. I think that will just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을 더욱 부추겨 비핵화 노력을 무산시키고 오히려 확산을 장려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흐지부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 추구가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란 견해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급변 사태 등 불안정 방지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사무소장은 한국의 핵무장을 그래도 강행한다면 엄청난 실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would face sanctions as a part of a law. United States would not be able to provide nuclear cooperation. All of the fuel.
한국의 핵무장을 강행하면 국제법에 따라 제재에 직면하고 미국은 협정 위반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원자력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 내 원자력 시설이 모두 폐기되고 원자력 수출도 막히는 한편 미한 동맹에도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확장 억제로도 충분히 북한의 위협을 응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1958년부터 91년까지 소련과 중국 억제 등을 이유로 총 11개 유형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후 조지 H.W. 부시 행정부는 소련과 전술핵 감축에 합의한 뒤 한국에서 핵무기를 전면 철수했습니다. 이후 남북한은 이듬해인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했습니다. 핵무기 관련 책을 6권 이상 펴낸 베넷 램버그 전 국무부 정책분석관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의 안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some people that would say that it might not make South Korea safer.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을 더 불안하게 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더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더 높이고 미군의 전술핵을 북한이 공격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내 일각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미국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클라크 머덕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전술핵 같은 차별화된 핵전력을 우방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전진 배치가 북한에 핵으로 도발하면 즉각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램버그 전 국무부 정책분석관 역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미 군함이나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 한국 해군 기지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Here's one option. That is to put American vessels, use South Korea as a port, where the United States neither confirms.
핵무기 장착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채 한국 기지를 함께 사용하며 미국의 방어 공약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 협회장은 전술 핵무기가 아니면서도 전략적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B-61 핵폭탄을 한국 기지에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61 if we look at the nuclear weapons systems that the United States currently has, the B-61.
퍼거슨 회장은 미국이 냉전 후 핵무기를 철수하면서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확장 억제를 위해 다섯 개 나라에 B-61을 남겨 서로 공유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를 맡게 된 이정훈 대사는 앞으로 외교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정훈 대사는 지난 2013년 8월 외교부 대외직명대사인 인권대사에 임명돼 3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33차 정기회의를 3주 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이드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개막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가 1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 본부에서 개막됐습니다.
It is my honor to declare open the 33rd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최경림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의 사회로 개막된 이날 회의에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Our remote monitoring indicates that grave human rights concerns persist throughout the country.
증인들의 증언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보고서, 위성 사진 등을 통해 북한 상황을 감시한 결과 북한 전역에서 중대한 인권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자이드 최고 대표는 모든 공공의 자유에 대한 폭넓은 제한과 방대하고 잔인한 수용소 체제, 고문, 식량권과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침해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와 특별보고관 등과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해 자신에게 북한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지만 자신의 방북과 관련한 논의나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와 교류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approach deprives my office of further understanding the point of view of the
자이드 최고대표는 북한의 그 같은 접근법 때문에 북한 당국의 견해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이란과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시리아 등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13일 시작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33차 정기회의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과 6월, 9월에 정기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북한은 올해도 예외 없이 홍수로 인한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 북한에서 왜 이 같은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지 이유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북한에서 이렇게 해마다 홍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단 황폐해진 북한의 자연환경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예.
북한 전문가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북한은 무슨 그 산이나 이렇게 그 밭이나 이런 다락밭이라 그래서 이제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고 이렇게 그 대량 토지와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흘러내리고 이 토사가 또 강하천을 또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북한 국토의 30% 정도가 황폐해진 상황이고 이런 환경이 결국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인데요. 자, 그렇다면 자연 환경 말고 다른 이유로는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자연 환경도 문제지만 이 물이 넘칠 때 이걸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설도 중요한데요. 예.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댐을 몇 군데 만들어서 물을 모아놓고 그걸 또 분산해서 이렇게 물을 빼고 이런 뭔가 그 홍수 조절 장치나 극복을 위한 대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속수무책이고
그러니까 홍수 방지와 관련된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이죠.
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와 댐 같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홍수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시설이 별로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홍수로 인한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경보를 발령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북한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분야도 미흡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잘 알려진 대로 기상 예보 능력이 부족해서 가뭄과 홍수 같은 재해에 미리 대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세계 기상기구는 이 북한의 기상 장비가 대부분 노후화된 데다 외국과의 기상 협력도 부족하고요. 또 관측 자료 수집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는데요. 이 상황이 예. 이렇다 보니까 홍수 경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게 또 피해를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열악한 자연 환경, 또 방제 시설, 경보 체제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크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국제 기구들이 그동안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북한 측에 제공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유엔이 홍수 같은 자연 재해 피해에 대비하려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또 조기 경보 체계를 점검하는 등의 사업을 북한에서 진행하기도 했고요.
예.
또 국제 구호 기구들이 북한 안에서 구호품 비축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게 또 문제인데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북한 안에서 유엔 활동을 총괄했던 이 제롬 소바주 전 유엔 상주조정관은 지난해 BOA에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예.
I think there is a little bit of work on early warning systems on enabling communities to
이 북한이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유엔 등 국제 기구들이 북한의 구호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 정부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구호 작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현지에 있는 국제 기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 조정관이 이끄는 인도주의 지원팀이 북한 정부의 홍수 피해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북한에서 홍수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연해주 정부가 상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도 두 나라 간의 경제협력 논의는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 3국 오승호 국장이 12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세르게이 네하예프 부지사와 회담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과 연해주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측 대표인 오승호 국장은 회담에서 수산, 임업 등 분야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점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건설 분야의 협력이란 북한 건설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 사업을 뜻합니다. 오 국장은 또 조만간 북러 접경 지역에 물류 중심지를 만드는 것을 꼭 고려해야 한다면서 두 나라를 잇는 자동차용 부교 건설 사업의 속도를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15년 접경 지역에 자동차용 다리를 세우기 전에 임시 부교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부교 설치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중앙정부의 긍정적인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하예프 부지사는 지난해 연해주와 북한 간 물동량이 전년에 비해 4.7배나 증가했고 올해도 이런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물동량 증가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 연해주는 교통, 물류, 농업, 노동, 전력 생산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물류 사업 분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며 러시아는 특히 연해주와 북한 항구를 연결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의 물류 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 라진항 사용권을 얻고 연해주와 라진항을 잇는 철도를 확충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신문 휘슬은 알렉산더 미샤린 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의 말을 인용해 올해 라진항을 이용한 러시아 화물 운송량이 15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원산항과 연해주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연결하는 정기 항로 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항과 민간 항구로 함께 사용되는 원산항은 북한이 추진하는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서 핵심이 되는 곳입니다. 연해주 정부와 북한 정부는 원산 블라디보스토크 정기 노선을 통해 해당 지역 관광업과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은 또 러시아 측과 농업협정을 맺고 연해주에 채소 재배와 목축, 농산물 가공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진출해 있고 최근에는 수산물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연해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에도 관심을 보여 두 나라는 지난해 러시아가 연해주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북한 라선시에 공급하는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오늘부터 2주 동안 미국을 방문합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얀마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들을 완화하는 문제가 논의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고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10년간 380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미국 가정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늘부터 미국을 방문하죠.
네, 과거 버마로 불렸던 동남아시아 국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죠.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오늘부터 2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예.
당장 오늘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역사적, 상징적 이런 수식어를 붙이면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이번 방미 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정확하게 이 4년 전인 2012년 9월에 야당 지도자 자격으로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회동한 적이 있는데요.
네.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미국에 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년 전에는 야당 지도자였는데 지금은 직책을 두 개를
뭐 달고 왔습니다. 네. 국가자문역, 외무장관 이렇게 두 가지 직책을 맡게 됐는데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반세기 넘도록 군부 독재가 진행되어온 미얀마에서 15년 동안 이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 탄압을 겪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온 인물인데요.
예.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지난해 11월 미얀마 전역에서 자유선거가 실시됐죠. 이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파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크게 이겨서
예.
53년 만에 군부 통치가 막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군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 직위에 오르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만든 헌법에는요. 외국인 직계가족을 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요.
네.
이 헌법 조항이 이 영국인 남편과 아들을 둔 아웅산 수치 여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그 국제사회의 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대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외무장관 직책을 맡았고요.
네.
또 미얀마의 새 정부가 국가자문역이라는 특별 직위를 추가한 겁니다.
예.
친저 미얀마 대통령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최측근이죠.
네. 뭐 많은 언론들이 역사적 상징적 인물이다 이렇게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한 나라의 외무를 책임지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번 방미도 여러 가지 현안들 논의될 의제들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웅산 수치 여사와 오바마 대통령의 회동 일정에 맞춰서 대미얀마에 적용해온 경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대중국 대응 방식을 비롯한 아시아 정세 현안을 양측이 논의할 예정이고요. 미얀마 내 이슬람 소수 민족인 이 로힝야족 문제를 비롯한 민족 종교 갈등 사안도 다룰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조 바이든 부통령하고도 회담하고요. 미국 상하원 주요 인사들과도 잇따라 대화합니다.
네. 미국이 미얀마를 그동안에 제재를 해온 이유는 뭡니까?
오랫동안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가 진행돼 왔기 때문인데요.
예.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범이 투옥되는 등 인권 탄압이 일상화됐습니다.
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 정치범 석방과 자유선거를 실시한 비롯한 그 민주적인 통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미얀마에 요구를 하면서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제재를 가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제재를 했던 내용은 무엇이고 또 이번에 이 완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미국 재무부가요, 미얀마 국영기업들하고 국영금융기관 전체가 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모든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예.
이후에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진전될 때마다 조금씩 제재 완화 조치를 내놓다가 지난해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승리하고 또 올 초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제재 대상을 크게 줄였는데요.
예.
미얀마 국영기업 7개 또 금융기관 3개가 이때부터 해외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예.
이번에 이 나머지 국영기업하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가 또 풀리게 될 전망입니다.
예. 이제 금융 제재가 상당 부분 이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이 이 미얀마 국영기업하고 금융기관들을 해외 거래 제한에서 제외하더라도
예.
개인하고 사기업들에 대한 제재 조치는 또 유지할 걸로 전망됩니다. 미얀마 정계에서 이 군부의 영향력이 아직 그 상당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민주화 요구에 따른 자유선거 실시에 동의하면서도 이 헌법과 관련 법규 정비를 통해서 상하원 의석의 이 4분의 1과 내무 국방 경비를 비롯한 주요 부처를 장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유지를 했죠.
예.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지난 5월에 미얀마 군부와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진 인물과 민간기업 6개를 특병 지정 제재 목록에 새롭게 추가했었습니다.
예.
또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인 이 무기, 보석 등은 해외 거래 제한 품목으로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예. 아웅산 수치 여사가 실권자라 하더라도 아직 그 군부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아웅산 수치 여사도 일부 제재는 남겨두는데 긍정적인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얀마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몇 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지난 5월에 미얀마 군부 관련 인물과 민간 기업들이 특별 지정 제재 목록에 오를 때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었습니다.
예. 미국이 미얀마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자세는 두 가지 방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간 민주주의 인사 집단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도 아직 미얀마 정부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군부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미얀마 선거 이후에 새 정부를 구성할 때도 미국은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정치 권력을 내려놓을 것을 군부 측에 요구했었습니다.
네,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군요.
네, 미국이 이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380억 달러 규모 군사 지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이 총액 380억 달러는요, 미국의 해외 군사 지원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미 국무부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오는 2019년부터 이스라엘에 이 매년 38억 달러씩 10년 동안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오는 2018년 만료되는 이 현행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 협정에서 그 집행 중인 연간 31억 달러보다 7억 달러씩 더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꾸준하게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 왔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이자 군사 동맹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10년마다 갱신하는 군사 지원 협정을 유지하면서 매번 협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지원을 통해서 이 단거리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까지 유격할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원조 금액 26%를 군사장비 연구에 투자하도록 협정문에 명시하는 등 상세한 협력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을 육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가정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미국에서 소득이 오르지 않는 오랜 침체기 끝에 지난해 소득이 많이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화요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 15년, 2015년 미국 가정의 중간소득이 56,500달러로 한 해 전인 53,700달러에 비해서 5.2%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인구조사국은 미국 인구와 경제자료조사를 책임지는 연방기관인데요. 매년 인구와 빈곤율, 의료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지난 수년 동안에 미국은 경기 불황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뭐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경제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하나둘씩 발표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중간 소득이 올랐다. 이것도 경제 회복의 증거로 분석이 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 2008년에 주택 시장이 붕괴하면서 1920년대 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불황기를 겪었죠.
예.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최근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중간소득은 전해보다 오르긴 했지만 이 불황이 시작되기 전인 2007년에 비하면은 여전히 1.6% 낮은 수치고요.
예.
미국 최대 경기 호황기였던 지난 1990년대 후반에 비해서도 여전히 한 2.4%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예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만
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중간소득 상승과 함께 또 경제 회복 을 보여주는 그 지표도 또 하나 나왔네요. 빈곤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빈곤층에 속한 미국인 숫자가요. 4,310만 명으로 전해보다 350만 명 줄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전체보다 1.2%포인트 떨어진 건데요.
예.
전문가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가입률은 그러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의 숫자도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 즉 건강보험 미가입률도 9.1%로 전년보다 1.3%포인트 감소하면서 2,9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흔히 오바마케어라고 하는데 네. 오바마 정부의 역점 사업이잖아요.
네.
이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라는 건 그러면 이 오바마케어의 영향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 오바마케어가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뒤에 미가입자 수가 실제로 줄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예.
올해 1분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8.6%인데 처음으로 9% 이하로 내려가는 등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해 뭐 미국 가정의 중간 소득, 빈곤율, 건강보험 가입 여부 긍정적이게 나왔군요, 다.
예,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 수치는요. 미국이 오랜 경기 침체를 뒤로하고 회복세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인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모두 구름이 많은데요. 평양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 27도, 안주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은 26도, 양덕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3도, 수풍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 24도, 구성 아침 기온은 17도, 낮에는 25도입니다. 중강 아침 14,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린 날이 예상되고요. 해주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4도, 용현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7도, 개성 아침 18도, 낮에는 28도, 신계 아침 17도, 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6도, 용현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6도, 신계 아침 18도, 낮에는 24도입니다. 함경남도는 구름 끼는 가운데 함흥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 26도고요. 해산 아침 13도, 낮 기온 22도, 풍산 아침 10도,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평강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5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서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청진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2도, 옹기 아침 14, 낮에는 21도, 삼지연 아침 기온 8도, 낮에는 1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내일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네, 9월 1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태국 군부는 민간 범죄를 더 이상 군사법원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라유트 찬오차 태국 총리는 최근 내부 보안, 폭동, 또 왕족에 대한 모욕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군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2014년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군사법원이 대부분 무기소지 혐의로 적발된 1,800여 명 가운데 1,500건의 민간 재판을 다뤘습니다. 군사법원이 더 이상 민간 재판을 맡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태국인권위원회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정부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그러나 보안 관련 재판의 경우 민간 법원에 이송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동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오늘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난민 사태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런 사안들에 대한 유럽 국가 간 협조가 지나치게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개별 국가의 이익이 너무 자주 우선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이와 함께 난민 사태를 중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융커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영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겠지만 영국이 공식적으로 탈퇴하면 더 이상 유럽의 단일 시장에 종전과 같은 접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7 회계 연도에 미국의 난민 수용 목표를 11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치보다 1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올해 회계 연도와 비교하면 30%가량 더 많은 규모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어제 상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새로운 난민 수용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이던 1995년에는 11만 2천 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5 회계 연도에 인정된 난민 수는 7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정기총회에서 난민 수용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난민 문제에 관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휴전이 오늘로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미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공동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제프리 해리지언 중부사령관은 러시아와의 합동작전통합센터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지언 사령관은 그 첫 단계로 시리아에서 7일간 적대행위 중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지언 사령관은 그러나 합동작전통합센터가 어디에 위치할지 또 어떤 형태의 합동작전이 이루어질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지언 사령관은 다만 러시아의 부정확한 표적 방식과 비유도식 또 자유낙하식 폭탄이 관련자 모두의 분명 우려가 된다며 폭력 행위 중단과 협력의 핵심은 시리아 내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은 최근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한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인명 피해가 났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성명에서 지난 7일 데이즈 아즈 자우루에 대한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차량이 타격을 입었다며 이 차량은 연합군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한 뒤 표적 지역을 향해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은 이어 10일에도 라카 지역에 있는 ISIL 목표물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지만 인근에서 민간인 사망이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이스라엘에 10년간 수백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안보 지원 협정을 체결한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 협정을 확정했습니다. 협정의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이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그 가치가 3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새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지원금의 일부로 자국산 군수품을 구입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미국산 무기들을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